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젯밤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전주지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차에서 내려 인사합니다. 조국 대표의 검찰 출석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들입니다.
파이팅! 조국 파이팅!
참고인 조사에 출석한 조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관련 수사가 그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그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모니터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채용 특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넉 달 뒤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됐다며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예, 저는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전 사위분도 제가 알질 못합니다. 그런 통상적인 인사의 그 기준,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밝혔고.
어젯밤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도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가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혐의들을 모두 심의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의를 직권 소집하며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수심의는 여기에 더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화장품을 전달할 때 김 여사가 통화로 금융위원 임명을 논의하는 걸 들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면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고발도 했습니다. 수심의의 쟁점은 대가성입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와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했다던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의 배우자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조사됐고 통일TV 청탁 주장은 선물 전달 1년 뒤에 나온 얘기라 대가 관계가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검찰은 대통령을 모르는 최 목사의 개인적인 소통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면 최 목사는 국빈 만찬에 초대받는 등 관련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심의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체해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 비서실장들은 대표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도 실무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와 민주당이 요구한 최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굵직한 의제에 양측이 합의한 만큼 오늘은 합의문 작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대란은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모두 두 대표의 대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열려 있는 대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또 불거진 만큼 내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안까지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료개혁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융통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말한 발언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오늘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는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그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오늘은 서울 언주역 인근에서도 도로 침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생긴 싱크홀이 900개가 넘습니다. 왜 이런지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차가 왼쪽으로 기울더니 땅 속에 빠집니다. 그제 오전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일명 싱크홀입니다. 어제는 이곳에서 30m 정도 떨어진 도로도 내려앉았습니다. 하수도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언주역 인근 도로가 가라앉은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운행 중이던 택시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문제였습니다.
수압이 못 이기고 토압에 또 견디질 못해가지고 다 부식돼가지고 여태가 날아가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 957개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이상 꼴로 발생한 겁니다. 상하수관 손상이 싱크홀로 이어진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낡은 관 사이로 새어나온 물에 흙이 함께 쓸려가면서 구멍을 만들었던 겁니다.
노후화돼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어나오면은 안에 구멍이 생기죠.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그 물길이 생기기 때문에 구멍이 점점 커져요. 텅 비어 있으니까 무게나 또 진동을 견디지 못하면 땅이 꺼지는 거죠.
특히 노후화돼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하수도관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매 약 2,000km 안팎의 낡은 수도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에 7만 km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에 특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죠. 다만 이 같은 범죄를 추적해온 한 활동가는 5년 전부터 신고를 해왔지만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찰이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어제 텔레그램에선 딥페이크 범죄방이 보란듯이 운영됐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새로운 범죄 통로인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는 이미 그때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피해자분을 대상으로, 그분이 교사이신데요. 그 교사인 피해자분을 대상으로 이제 거의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여성의 어떤 불법 합성물, 그리고 그 합성물을 보면서 품평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적인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 온라인 스토킹까지 도모하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원 활동가는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텔레그램이라서 잡기 어렵다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링했던 이 딥페이크 성착취 대화방에서 그 피해자분의 피해가 또다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넘는 시간 동안 이 피해자분은 이 텔레그램 안에서 계속해서 불법 합성물 그런 것들이 공유되었고
원 활동가는 10대까지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된 데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그러니까 허위 영상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가짜로 보는 인식들이 수사기관에 있었습니다. 이 범죄를 정말 중한 성범죄로 규정을 하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다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김지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텔레그램을 직접 확인을 해봤죠. 어땠습니까?
네, 제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착취물 제작 공유방을 오늘 오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본 방은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곳이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제작물 의뢰를 하거나 또 다른 범죄방을 공유하는 등 범죄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캡처를 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끔 설정도 돼 있었고 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등 긴밀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방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네, 딥페이크 제작물은 제작이 아주 간단하고 또 유통이 빠른데요. 이 점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 활동가는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 합성 사진을 만드는 데는 약 2,500원, 영상을 만드는 데는 13,000원 정도로 가격도 형성이 돼 있었고요. 특히 이런 제작방은 도박 사이트 등 다른 불법 사이트의 연결 통로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규모가 큰 불법 성착취물들을 유통하는 그런 사이트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 두 사이트는 늘 연계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법 도박까지의 이제 심리적 허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런 소위 말하는 야동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너무나도 이제 쉬운 행위고 이제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재화 내지 보상으로 이제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딥페이크 제작방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수익을 고리로 조직적으로 연계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사이버 보안 업체 보고서를 인용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는 딥페이크 범죄물에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이 사회 각계로 퍼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놓고 또 맞붙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는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의 이름을 거론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후보입니다.
So I don't see her negotia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I don't see her with Kim Jong-un like we did with Kim Jong-un.
해리스 후보가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을 상대할 수 없을 거란 주장이자 전당대회 때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반격이기도 합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트럼프 후보는 또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억제력 강화 중심의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해리스 후보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시사한 겁니다. 특히 김정은의 핵 역량이 실질적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도 확장이 절실한 양측은 서로의 정책을 비난하며 갈등의 골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 표심을 의식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수압 파쇄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곧 마가 모자를 쓰게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트럼프가 여성 유권자를 의식해 체외 인공수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겠다고 돌발 공약한 데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갈등은 고조되고 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집권하면 상대 측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말로는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시포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서쪽 가나가와현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히라스카시. 차들이 아예 잠겨버리고 둥둥 떠다니기까지 합니다. 마을 골목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주택이 주저앉기도 했고 위태롭게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미나리 오지르 와겠네도 못사. 뭔가 바삭 뭔가 손에나 어떠셨는데.
인근 오다와라시 넘쳐흐르는 강물이 다리 위까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29일부터 계속된 비로 도시 전체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 시코쿠 지역을 지나 간사이 지방을 지나는 중인데 선형 강수대가 관동 지방까지 길게 생겨나면서 비 피해가 커졌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9시 이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서와 관동 지방에 걸쳐 폭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신칸센 열차는 오늘도 도쿄에서 간사이 지방을 잇는 구간에서 운행 정지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초반 피해가 컸던 규슈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화창하게 갠 곳도 있었습니다. 규슈 오이타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올해 유독 길었던 열대야는 밤늦게 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지치게 합니다. 더워도 마땅히 쉴 곳도 없는 대리운전 기사를 조보경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21년차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저녁 7시 거리로 출근합니다. 벤치에 앉아 콜을 기다리는데 더위를 식힐 작은 선풍기조차 들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이렇게 쭉 타고 흘러내리죠. 땀이
저희가 손선풍기를 들 수가 없죠.
아,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아,
휴대전화 화면만 1시간 넘게 바라봅니다. 긴 대기는 일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가 다 돼가는데 이곳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다 보면 등 뒤에 땀이 저절로 흐를 정도입니다.
어렵게 콜을 받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10분 안에 고객이 있는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업체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m 되거든요. 네. 여기 뛰어가면 땀 막 나죠. 네. 에어컨 세게 틀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더 가야 되죠. 한
200m 정도 더 가야 돼.
고객을 태워다 주고 또다시 거리에서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단골 대기 장소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입니다.
네, 여기도 여름엔 너무 덥죠. 네. 습하기도 하고 막 땀도 나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콜 잡으면 전철도 탈 수 있고.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지만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13곳 중 24시간 여는 곳은 2곳뿐입니다.
저희는 야간에 운영을 해야 돼요. 기사님들이 오다를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12시 1시고 집에 못 가고 그냥 다리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온열 질환자 6명 중 1명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야간 노동자들은 오늘도 밤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한 달 사이 순매도한 엔비디아 주식이 2,8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제치고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에 올랐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개인 매수세와 평가 금액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다릅니다.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조금씩 내려가니 대선 끝나고 엔비디아도 한번 시청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고.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약 3조 3천억 원 사들이고 3조 6천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사들인 것보다 더 많이 판 겁니다.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도 현재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붐을 타고 보기 드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28일 발표한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넘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9일 엔비디아 주가는 6%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도 좀 약해지고 기업가치가 높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올해 안에는 못한다는 거죠. 킬러앱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야지 상반기처럼 그런 분위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다음 날인 29일 코스피는 1%가량 떨어졌다가 어제는 0.45%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5%가량 떨어졌다 2% 회복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춘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정수장 주변에 한 업체가 산업용 물질을 섞은 해충 기피제를 뿌렸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이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은 전현직 환경 관련 인사들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북을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충을 죽이지 않고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의 고민이자 전부였습니다. 한 식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유칼립투스라는 천연 식물이 있습니다. 그 코알라가 먹는 잎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오일성이기 때문에 기름이 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용성으로 전환하는 기술, 그거를 개발한 거죠.
식품 첨가물로 등록된 친환경 해충 기피제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특허를 받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어떤 지역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희한테 물건을 팔 수 있냐. 수돗물에서 뭐 벌레가 나온다, 알이 나왔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못 오게.
이후 A 업체는 춘천시 수돗물 방제 사업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A 업체 해충 기피제에 산업용 물질들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독성이 낮지만 수돗물에 유입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A 업체가 임의로 다른 곳에서 원료를 더 산 뒤 몰래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왜 몰랐을까? 담당 공무원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탱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 성적서 그런 것들을 제출해라. 늦게 받은 거예요.
A 업체가 상표의 원료 공급원을 다르게 적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딱 1회 사용하고 그걸 키핑을 했어요. 못하게 하고 또 방역을 중지를 시켰어요. 딱.
춘천시 동의를 얻고 해충 기피제 말통 25개를 보관 중인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춘천시 정수장입니다. 해충 기피제를 뿌린 곳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 바로 옆입니다.
어디 있어요?
나는 모르죠.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춘천시는 누가 어떤 원료를 만든 건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곳 주변에 뿌렸습니다. 이제 A 업체를 쫓아봐야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A 업체 대표는 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인 운영자는 춘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이었습니다. 1차 납품 때 해충 기피제에 물이 섞였고 2차 납품 때 식품 첨가물이 아닌 물질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납품하면 돈이 거의 안 남아. 그러면 우리 걸 갖고 가서 육대산업 물 타서 납품하세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비소도 작게 먹으면 약이야. 많이 먹으면 독이야. 물론 식품 첨가제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책임이든 뭐 져야지 있지는.
상표에 붙인 원료 공급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도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이건 환경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문제가 나니까 이렇게 까탈스러워진 거지. 그런 물건 살 때 이렇게
경기 군포의 한 건물입니다. 춘천시와 A 업체가 잘 모른다는 원료 공급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혔고 간판도 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JTBC에 A 업체 대표와 위원 등 두 명을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유해 물질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고 그때 봉급받는 데 때예요. 그것은 실권이 있는 게 아니라.
취재가 시작되자 춘천시는 A업체를 행정처분하고 해충기피제도 반품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파트 한 면이 시커멓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친 주민은 운동장 한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와 운동장을 유도폭탄으로 공격해서 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등으로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라몬 막사이사이상 재단은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아서 보는 사람에게 성찰과 배려를 촉구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다이아몬드 리그 로마 대회에서 2m 30을 넘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그 랭킹 3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는 상위 6위까지 나설 수 있는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이 대회 챔피언인 우상혁 선수는 다음 달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파이널에서 2연패에 도전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작은 공이지만 유혜란 선수는 마음먹은 대로 척척 풀어갔습니다. LPGA 투어 FM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가볍게 퍼올린 공이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방향을 틀고 신중하게 친 퍼팅이 홀컵에 살짝 발만 담그고 도망칩니다. 동그란 공의 심술에 탄식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18번 홀에서 필리핀의 파그당가난이 친 티샷. 멀리 날아간 공이 크게 튀어 사라졌는데 도착한 곳은 심판의 팔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공도 가끔은 행운을 던져주곤 합니다. 한 번의 샷으로도 척척 그린 위에 공을 올린 유혜란에게 16번 홀에선 언덕을 맞고 튄 공이 유유히 제자리를 찾아 굴러가는 운이 따랐습니다.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쏙은 유혜란은 2라운드까지 중간 합계 13언 더파 131타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This course is so tough to every players, but today's I'm crazy.
지난해 LPGA 투어에서 신인왕에 오른 유혜란은 올 시즌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감각적인 칩샷으로 환호를 끌어낸 모리카와가 4타차로 추격하는 가운데 세계 1위 셰플러는 굳건했습니다. 호수가 더 커져 까다로워진 8번 홀. 항아리 같은 벙커에서 낚시하듯 정확하게 공을 퍼올리고 오르막을 거스르는 버디퍼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5타를 더 줄인 셰플러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전날 공동 14위였던 임성재는 둘째 날 공동 11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특보가 내려진 지 38일, 대전과 세종은 42일 만입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